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북조선이 9월 3일에 여섯 번째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9월 12일 안보리 결의 2375호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날 아베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대해 들어보십시오.
네, 기자조선이 탈수를.
북조선에 대한 훨씬 엄격한 제재 결의가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이 결의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북조선에 대해 전례 없는 높은 수준의 압력을 가하여 북조선의 정책을 바꾸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명확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 나라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조선의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일본도 그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베 총리 대신의 발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조선이 9월 3일에 여섯 번째가 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핵실험을 강행한 것 등에 따라 북조선에 대해 훨씬 엄격한 제재 조치를 부과하는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가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채택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북조선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무시하고 일본을 뛰어넘는 단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더욱이 과거의 핵실험에 비해 훨씬 크고 수폭실험일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는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폭거이며 유일한 원자폭탄 피복국인 일본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번 핵실험 및 누차의 단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조선의 도발 행동은 일본을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지금까지 없는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며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조선에 대한 압력을 종례 없는 새로운 단계까지 강화하고 북조선 정책을 바꾸게 해야만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사를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북조선이 지금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북조선은 세계로부터 점점 고립되어 밝은 미래를 그릴 수가 없다. 북조선이 이번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2375호를 비롯한 일련의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조선 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진지한 의사와 구체적 행동을 즉각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조선 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안보리 리사국으로서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련의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간다. 이번 안보리 결의의 주문에서는 북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재차 표명했다. 이것은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조선 인권, 인도 문제에 대한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일관된 강한 우려가 확인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의 원칙하에 핵, 미사일, 그리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 문제와 같은 북조선을 둘러싼 여러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북조선에 대해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납치 문제는 북조선에 대해 스톡홀름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하루라도 빠른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속의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일본의 재해 관리 체계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의 재해 관리 체계에 대하여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은 먼 옛날부터 폭우, 홍수를 비롯한 지진, 해일, 화산 폭발, 산사태 등 많은 자연 피해가 발생해 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수많은 재해를 경험한 교훈을 바탕으로 이러한 재해가 언제 일어난다고 해도 항상 준비하고 있어 여러 가지 재해 관리 체계를 세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재해에 대한 의식이 높고 또한 이 재해에 대하는 대책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의 재해 관리 체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재난 관리 체계에는 전국 순간 경보 체계가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 지진, 해일 등의 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유사시 재해 정보를 위성과 지상 회선을 이용하여 일본의 중앙 정부에서 각 지방 자치 단체에 송신하고 각 지자체의 방재 무선 등을 통해 긴급 재해 정보를 신속하게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체계입니다. 유사 정보로는 탄도미사일 발사나 테러 등 정보, 재해 정보로서는 지진, 해일, 화산 폭발, 폭우 등의 기상 정보 등으로 분류하여 상황에 맞는 경보 발령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신한 긴급 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방재 행정 무선, 텔레비전, 라디오, 긴급 속보 메일, 등록 메일, 사이렌 등 다양한 전송 매체를 통해 음성과 영상 등으로 재해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 정부는 9월 15일 북조선의 미사일 발사 확인 후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 보호에 관한 정보로 발표하고 미사일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홋카이도 등에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는 미사일이 발사된 지 3분이 지난 7시경부터 전국 순간경보체계 등을 통해 전달된 정보를 긴급 속보로 전하고 홋카이도 등의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변경했으며 고속열차인 신간센의 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북조선의 탄도미사일이 한 달 사이에 무려 두 번이나 일본의 상공을 통과한 것에 일본 국민들은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지진 등의 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중학교와 직장 등에서 정기적으로 대피 훈련을 하여 재해 방제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어느 회사에서 재해를 가상한 대피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사원 전원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재빠르게 대피하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일본인들은 모든 일에서 열심히 행동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업무 외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열심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국민성을 가진 국민이기에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된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북조선에 살고 있었을 때 화재나 홍수에 대비한 재해 관리에 대한 국가의 긴급경보체계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는 긴급경보체계가 없어 자연재해 등이 일어났을 때에는 많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일본에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달 9월 3일, 북조선이 세계 각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6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에도 실험장 주변의 주민에게 피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핵실험을 하여 주변의 대부분의 집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북조선에서 살던 무렵 재해 등 유사시에는 비상연락체계라는 연락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 전달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일본에 와서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하는 여러 일본인들의 대응 태도를 보고 북조선도 일본처럼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일본의 재해관리 체계와 같은 체계를 구축하여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안심하여 살 수 있는 사회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재해관리 체계에 대하여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9월 25일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날에 북조선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근무위원회 위원장 선명을 한 것으로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김정은 시대에 처음에 이런 그 선면이 나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김정은 시대뿐만 아니라 김정일 시대, 김일성 시대까지 좀 돌아와도 처음이었던 이런 그 최고 지도자가 발표하는 선명이었습니다. 이른바 이래 중의 이래 조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으로 이번에 북조선이 좀 발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 이 그 전에 9월 19일 날에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좀 했었습니다만, 거기서 북조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한 이른바 대항 조지로서 이번에 국무위원회 위원장 전면한 것으로 좀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월 19일 날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그 간대한 힘과 인내력을 한 것은 갖고 있지만 그 만약에 자국과 동맹국을 좀 방위해야 될 이러한 좀 필요선이 생겼을 때는 미국으로서는 북조선으로 좀 완전히 할 수밖에 선택지가 없게 될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좀 말했었습니다. 여기서 북조선으로 좀 완전히 좀 파괴를 좀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너무 간독한 그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북조선이 역시 금의원장 선면란 것을 좀 만들다가 대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왜냐면은 이때까지 좀 돌아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의 미사일 발사, 핵시험 그런 것을 너무 간결하게 좀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좀 방위를 좀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생겼을 때는 군사적 대응을 좀 포함한 강경한 조치를 좀 취할 것이라고 계속 좀 시사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은 주로 트위터를 좀 통해서 하는 그런 말이나 기자회견에서 하는 발언 어떤 공화당 지지자들이 좀 모이는 그런 집회에서 하는 연설랑 이른바 특훈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할까 그 사전에 별로 원고나 그런 거 준비하지 않은 이러한 그런 내용의 좀 발언이라고 발언으로 좀 해왔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했던 연설란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공식적인 그 외교 무대이고 거기서 하는 그 전식적인 그런 연설이기 때문에 즉흥적인 거 아니고 사전에 물론 준비를 했던 원고를 좀 읽어보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그 연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북조선을 좀 완전 파괴한 그런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조선으로서 역시 이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이런 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북조선도 최고 지도자가 역시 어떤 공식적 좀 기회를 좀 만들다가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그럴 때 지금은 그 북조선에서 생각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찬스, 자리라고 할까 이런 것은 내년 1월 1일에 10년사 기회까지 없는 그런 상태화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선면란 것으로 좀 만들고 이번에 좀 조선노동당 그 최고 지도자로서 국무위원회 위원장 선면란 것은 발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당행을 좀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내용은 너무 초강경 조치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너무나 좀 애매하고 주산적인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별로 강하지 않고 약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러한 좀 그 대응 조치를 당행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한다고 이런 유보 조건까지 좀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지금은 북조선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군사 공격이나 그런 것은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너무 강경하게 나왔습니다만 태도로서는 지금은 너무 강력하게 군사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지금은 북조선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0년의 히트곡 타카노 히로시의 무지개의 수도회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혼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카노 히로시의 무지개의 수도회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씨, 요코다 메구미씨, 마츠모토 교코씨, 타나카 미노루씨, 타구치 야에코씨, 이치카와 슈이치씨, 마스모토 루미코씨, 소가 미오시씨, 이시오카 토우루씨, 마츠키 카오루씨, 하라 타다 아키씨, 아리모토 케이코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 info@n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 6011 81333581 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 번호 100 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 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 홀런 슬래시 슬래시 도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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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R A C H I 좀 G O 좀 J P 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네 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46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 또한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33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양이 바람도 매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705kHz로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450kHz 밤 1시부터는 주파수 733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